때에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시대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인들의 심령에 심각한 위기를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꼭 집어서 한 말인데 영적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사라진 시대라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최고의 문제 그게 뭐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회개기도와 애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곤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다시 붙곤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중에 모인 회중이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해 자복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 예배 현장과 현상을 돌아보면은 아무리 외쳐도 경고하고 부르시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가슴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예배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우치지를 않아요. 안 깨우치려고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문을 그냥 아주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디찬 비판이 있으나 심령을 찢는 뜨거운 눈물의 애통함이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통렬한 죄의 지적, 눈물의 통의 자복, 성령의 충만한 강림, 심령 부흥 역사를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통렬한 지적도 무슨 말씀인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제자도 값싼 은혜, 회개 없는 복음으로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속병들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 병이 깊어가는데도 반창고만 붙이면서 건강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고만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절감해서 자신의 심각한 환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고쳐주소서라고 눈물로, 눈물로, 슬픔으로, 애통으로 절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심각성을 알고 오늘 주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통하는이라는 헬라어는 펜데우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슬픔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인간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의 펜데우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인 펜데우를 사도 마태가 이 말을 선택한 겁니다. 펜데우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영적 상태의 진실한 결핍. 한 사람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애절한 부르짖음.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기도가 애통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한 애통은 현재의 형으로 가벼운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이 지나간 것을 뭐 기억을 해내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으로 심령의 아픔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내는 영적 부르심이 이게 애통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사망에 처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두려워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고통을 느끼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당하는 슬픔 중에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정신이 조금 갔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복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멘 하겠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복된 거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진리를 역설적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여덟 가지 축복 중에 오늘 사절의 말씀이 가장 극단적인 역설진리입니다. 슬픔의 기쁨, 애통의 축복, 상심의 은혜라는 극단적인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슬픔 속에서 심령의 애통함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 우정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를 발견할 때가 언제냐? 고통 중에 밑바닥 인생으로 헤맬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뭔가 알게 된다는 거죠. 매 안 맞고 그냥 가다가는 그냥 사람 망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국 개신교회에 목회되었던 네빌 탈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밑바닥에 이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사람이 인생 밑바닥에 이르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일이죠. 애통의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을 애통할 인생 밑바닥에서 살려둘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 슬픔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인간은 밑바닥에 쓰러졌을 때 절대자를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본 사람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큰 축복이 이 애통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이 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자, 서론에서 설명한 대로 애통이란 헬라어나 펜데오는 가장 큰, 가장 강하고 가장 아픈 슬픔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 그래서 가슴을 사무치는 슬픔, 가슴을 방울로 찌르듯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아픔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를 떠나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죄악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기도. 이 기도를 하는 이 회개의 믿음을 가진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고 통해하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데 애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몹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몹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행위는 자신의 죄의 슬픔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통하며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된 첫 행위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첫 은혜로운 애통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정말 가슴이 아파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한 그 은혜로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회개는 애통이요 슬픔이죠. 저는 첫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때도 회개했지만 신학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회개가 좀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좀 약하도 회개, 약하고 강하고 그런 회개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교회 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한 것은 참 약하다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사정을 하거든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얼마나 밤새도록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통렬한 회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눈이 붓도록 더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용사심으로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전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하고 순진하고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누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이 축복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는 사도 누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고통과 애통 후에 확실히 그런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 행복해서 웃게 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내려가는 머리에 이렇게 감을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시험을 때 얼마나 기뻐서 웃게 될 것이냐 이거를 내다보고 누가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 있는 자는 나중에 복이 있다. 그랬으면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뿔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만 거절을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주홍같이 붉은 죄, 지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제 용서하신 위로 제 사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오늘 주일에 다른 데 갈 데가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그 다 밀어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죄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옥에 가봐야 알겠어요? 매를 맞아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때는 늦죠. 좋은 말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뭐냐? 여기 숨겨진 그 진리는 죄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본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자는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어요.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되지만 마음이 부여해서 다른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지옥에 가야죠.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불에 타는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부자를 보세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도 고통을 당하는데 애통은 안 해요. 끝까지 나사로에 대한 근무량이 전혀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시하고 거기서도 시키고 거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심부름시켜서 좀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건방진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당장 행복한 것, 당장 어려움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신앙의 어려운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 당장 믿음의 어려운 일, 현재의 고난과 박해, 그리고 현재의 희생을 위한 애통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십자가의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두 길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나사로처럼 현재의 수고와 현재의 애통의 눈물을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궁극적인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물질로부터 초연한 태도를 갖는 것은 항상 좋은 태도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초연한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곧 자기에게 취한 태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죄는 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장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죽을 고생하고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찾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와 너무 기뻐서 동네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다시 찾고 회복하는 위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마리 그 잘못길을 나선 것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잘 따라오지 않다고 또 한 길로 간 그 한 마리 양 고집불통 말 안 듣는 불순종의 양 그 양을 찾아서 와서 잔치를 베푸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사실 좀 속된 말로 아주 못된 양을 찾았다고. 저 선하고 좋은 참 감량하는 양을 찾았으면 모르지만 아주 못된 양이니까 말 안 들었겠죠. 딴 길로 갔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됐죠. 네. 그 별로 좋지 않은, 성질도 좋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념이 그런 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 자를 찾기 위해서 애통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대사람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명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3의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뭐 또 말할 필요 없죠.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중심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슬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감히 허기를 떨지 못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는데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오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공치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한편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나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보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단성할 때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바로 이런 눈이겠죠. 제가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죄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실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바보처럼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요, 외식적인 기도요, 썩이는 기도요, 애통이 없는 기도, 메마른 기도였습니다. 눈물 없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 회개의 기도, 눈물을 젖은 기도, 애통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세리의 심령은 늘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과 슬픔이 자신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의 기도를 들었죠. 하나님이여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만 짓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위로받는 애통의 기도의 길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3절에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 웃음을 애통으로 내 절망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서 낮추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기도하는 겸손한 자에게 죄사함의 표시로 무엇을 주느냐? 화가 나는 씌워 주시고 희락의 기쁨에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높여 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서는 그 영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건 이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로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이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가야죠. 아멘.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에가서 1장 15절 16절에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서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혜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음의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미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의 이름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가죠. 예레미야가 애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왜 그랬느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철저히 짓밟힘으로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자랑, 교만, 안일함, 나태함이 망하게 됐고 곧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으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망하게 할 때요, 하나님 심판할 때는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아 즉 이겼으니 망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이럴 때 살 길과 해볼 길은 겸손의 애통함과 회개인데, 오히려 이럴 때 회개는 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한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랑과 교만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웃고 즐기고 행복하다 하고 안주함으로 애통함이 전혀 없는 무감각, 무심경,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누구한 것으로 관련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나라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경 등한 위기 앞에 지식자랑 힘자랑 돈자랑 이런 자랑하다가 바벨론에 비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해야 할 때에 교만하게 자기 자랑의 높이에 빠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자랑할 때가 아니라 겸손히 가슴을 찢는 회개와 애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돈 좀 벌었다고 외국인을 좀 먹었다고 자기가 다른 보통 아이들보다 낫다고 사랑하고 자기 만족으로 웃고 행복해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애통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애통해야 하며 무엇을 눈물로 해결해야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깨우치셔야 합니다. 자는 있으나 마음은 없고 기도는 있으나 드림이 없는 죽은 부엉으로 끝나고 만다면 유난 나라와 같이 바벨론에게 밟히고 망하고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과 눈물만이 희망입니다. 돈의 자원만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씨를 뿌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인 기쁨으로 담을 거두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가스 1장 5절에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행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떠달라고 했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그만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서 유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그 이상하죠. 유단 나라가 이 바벨론에 망할 때 왕의 이름이 뭐냐?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에서 망했다는 시드기야. 그때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다 했고 자랑만 들어놓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 이런 사람은 회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의 탓 원망만 일삼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자라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되면 회복이 어렵게 되고 유단 나라처럼 원망의 자비를 받게 되는 멸망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이라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깨우치고 애통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마치 배부른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밤낮 사회 걱정, 다른 사람들의 범죄는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정작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숨은 죄, 내 속에 숨어있는 나의 그만을 찾아내고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애통의 신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돌리셔서 회복시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 신학자 토머스 모터는 외적으로 규정된 정체성, 외형적으로 규정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 어떻다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영적인 대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신 학교 자랑, 학벌 자랑, 근세를 지닌 힘 자랑, 세상과 돈 자랑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영적 재앙이라는 거예요. 영적 귀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와 축복은 외형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적 애통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회복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심정의 심각한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진리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최후의 문제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짐으로 말씀이 있는 현장에 겸손한 애통함의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울고 기도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나의 죄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말하자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애통함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위로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각한 4절의 말씀은 가장 극단적인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기쁨, 애통의 축복, 성심의 은혜라는 극단적인 역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패 속에서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를 발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이 멸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은혜로운 축복은 하나님은 제사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사함의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위로는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회복할 때 제사함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예를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하루와 하루에 같이 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다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라고 자랑을 내는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게 애통이죠. 애통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참 없어요. 참 드물어요. 다 지잘났대요. 다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그런 곳에 어떤 애통의 기도가 나올까요? 당신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울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신앙은 두 부류주의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전 영역에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애통함이 전혀 없는 그저 살만하고 행복해하며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 같은 외식자는 아닌가요?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인된 모습, 허물진 삶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었던 세리와 같은 겸손함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요, 외식적인 기도요, 속이는 기도였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한마디로 애통함이 없는 메마른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 회개의 기도, 눈물 짓는 기도, 애통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의 심령은 늘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만 미하며 애통과 슬픔이 자신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애통의 기도를 드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고집쟁입니다. 내가 참 말 안 듣는 불순종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불쌍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했던 세례와 같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겸손함으로 낮아진 행동을 받으시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 참된 위로를 받는 애통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무능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죄된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주춤을 들 수 없었던 겸손한 애통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로를 믿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